우리가 뭐 어릴 때나 연세가 드셔서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깊이 잘 헤아려주는 진정한 친구가 딱 한 명이라도 있다면 그분은 인생이 정말 살만한 인생일 것입니다. 예. 이 친구가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아마 같은 것 같아요. 옛날에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제가 찾아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해도 친구가 없다면 인생을 살기가 힘들 것이다. 그 다음에 공자, 여러분 공자 논어 아시죠? 논어에 맨 앞에 나오는 게 학이 시습지면 불력 열호와에다가 유붕이 자원방래하면 불력 낙화, 오랜만에 문자로 쓰니까 힘드네요. 거기에 보면 유붕이 자원방래하면 불력 낙화란 말이 멀리 있는 친구가 나를 찾아오면 그 얼마나 기쁜 일인가. 공자가 인간관계를 다 설명할 때 가장 앞에 세운 게 학문의 즐거움과 친구가 자기를 알아주고 찾아오는 것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동양의 옛날이나 서양의 옛날이나 친구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제 우리 세상적으로 좋은 친구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질환지교도 있고 또 옛날에 지염지교도 있는데 관포지교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포지교. 이 중국의 고사에서 나온 말인데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옛날 중국에 관중과 포수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친구였어요. 동업을 해서 서로 장사를 같이 했는데 이 관중이라는 이 친구가 장사를 하면 이문이 남으면 자기 몫을 더 떼가지고 몰래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수가가 그걸 알고 있음에도 모른 척 했는데 다른 사람이 그걸 알고 찌른 거예요. 너 친구 통업자가 너보다 너 몰래 돈을 갖다가 더 가져간다. 그러니까 포수가가 대답하기를 그 사람한테 관중은 나보다 더 가난해서 당연히 돈을 더 많이 가져가야지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관중이 그 옛날에는 벼슬을 해야 이렇게 또 나아가잖아요. 벼슬을 하다가 번번이 실패하는 거예요. 세 번씩이나 실패해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뭐라 그러니까 포수가를 타박하지 않고 자네는 시대의 운을 지금 못 타서 이렇게 실패하는 거야. 그렇게 위로를 했답니다. 그래서 또 옛날에 중국에는 전쟁이 뭐 항상 여러 왕국이 많으니까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같이 전쟁에 또 징벌이 돼서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 관중이라는 친구가 이 항상 맨 뒤에 서 있고 또 세 번이나 탈영을 도망을 쳤어요. 그러니까 같은 이 팀에 군사들이 비난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이 포수가가 두둔을 하고 나섰습니다. 여보시오, 관중에게는 늙으신 어머니가 홀로 있네. 관중이 죽으면 누가 그 어머니를 돌볼 것인가? 이해를 하시게 그렇게 변호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이런 걸 경험한 관중이 포수가를 두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나를 낳아주신 분은 부모님이지만 나를 이해하는 사람은 오직 포수가뿐이구나. 예, 그래서 서로 인간적인 허물을 덮어주고 깊이 이해해주는 친구관계, 그것을 관포지교라고 합니다. 나중에 또 이렇게 포수가가 출세를 해서 관중을 또 더 깊이 이해해주고 이해해주는 스토리가 있는데 그건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예, 서로 인간적인 허물을 덮어주고 이해해주는 세상의 친구 하나만 있어도 우리가 큰 위로를 받고 사람이 우울하거나 인생의 그 험한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이제 말씀해 보면 우리가 성경을 보잖아요. 성경에는 드물게 하나님이 친구로 삼은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는 나의 친구다. 예. 이 주인공 아브라함인데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은 믿음의 조상 이런 게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그를 하나님의 친구라고 세 번씩이나 나옵니다. 물론 당시에는 안 나오지만 천년 뒤에 요사밧 왕이 전쟁을 앞두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친구 아브라함, 조상 아브라함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그 뒤에도 이사야가 이사야에서 예언을 그 예언서잖아요. 거기에도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신약 시대에 몇천 년 뒤죠. 신약 시대에 믿음은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의 벗 친구 아브라함 그렇게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은 굉장히 우리에게 이민자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주고 많은 도전을 주는 분입니다. 75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무모하게 떠나죠. 어디를 갈지를 모르고 아마 우리가 이민을 올 때 같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분이 175세까지 살았어요. 175세.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요즘으로 치면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이 된 다음에 100년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년의 그 신앙생활을 성경은 100년간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100년간의 신앙생활을 인생 이야기를 창세기 12장에서 시작해서 25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그걸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부름을 하나님의 사람의 인생 전체의 신앙생활을 다 쓴 것은 아브라함이 처음입니다. 오늘 나오는 본문의 내용은 이 아브라함의 신앙생활 100년 가운데 어느 정도에 있는 것일까요? 이게 딱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중간 정도에 있어요. 그래서 한 120세에서 125세 사이 정도에 있지 않나. 왜냐하면 이삭이 그때는 청년 정도의 나이였거든요. 100살 때 낳은 이삭이 청년 20대 장정의 나이였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전후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아들 이삭이 이미 태어나서 자라고 있는 상태였고 많이 자랐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이제 뜨돌이 아브라함은 그 그랄 지역에 유력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세력이 있는 인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앞에 읽은 그 21장의 앞부분을 보면 그 지역의 그 왕인 블레셋 왕의 아비멜렉이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동맹을 맺읍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만큼 세력이 커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동맹을 맺고 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21장 33절을 같이 읽었죠. 브엘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거기서 영원하신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동맹을 맺고 생활이 안정되고 나서 아브라함이 한 행위입니다. 이 브엘세바는 이 일곱 샘, 일곱 우물이라는 뜻이 있고 또 맹세의 우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판 것인데요. 아비멜렉의 그 부하들에게 사실 뺏겼다가 다시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계약을 맺고 동맹을 맺어서 그 자기가 판 그 우물을 사용할 독점 권리를 확보하는 것이 오늘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정착을 할 수 있게 됐어요. 벨세바의 그 우물에. 거기에는 우물이 있어야 양 떼에도 물을 주고 식수도 사용하고 생활 용수가 됩니다. 아주 요즘으로 치면은 그 자본금 같은 거죠. 예. 그리고 나서 그곳에 여기 보면은 에셀 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옆에 이 에셀 나무는 제가 찾아보니까 나뭇잎이 굉장히 무성해요.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그 나뭇잎에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그 지방이 굉장히 더운 사막 근조지대거든요. 소금이 이렇게 있으면 주변의 습기를 빨리 증발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면 습기를 빨리 증발시키면 더 그 주변은 시원해지는 거예요. 온도가 5도에서 10도 더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효과를 발휘하는 나무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에어컨 나무예요. 에어컨. 에어컨 장치가 되어 있는 그런 시설을 그 샘물 곁에다가 만들었다는 거죠. 거기서 아마 묵상도 하고 예배도 하고 쾌적한 생활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영원하신 여호와, 이 말은 아시듯이 Everlasting God, 변함이 없으시고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하시는, 그리고 언약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자기가 이삭이가 태어나는 것을 이제 눈으로 목격하고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면서 예배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21장까지의 말씀이고 오늘 이제 본문 22장은 갑자기 그런 상황에서 상황이 돌변합니다. 이제 주변의 그 지역 그 권력가로부터 인정도 받고 성취도 했고 하나님의 약속도 실현되는 것을 경험했고 생활도 안정되고 에어컨 나무도 하나 설치해 놓고 우물도 확보되고 이제 신앙생활도 안정되어 있고 먹고 살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이렇게 청천벽력 같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이 시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탄의 시험은 템프테이션, 우리 예수님이 시험 받았던 그 시험, 그것은 유혹을 해서 길에서 벗어나가게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의 하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은 테스트라 그래요. 템프테이션이 아니고 믿음을 더 순전하게 연단해서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시험입니다. 템테이션이 아니고 하나님은 오늘 단 한 문장으로 말씀하셨어요. 읽어드릴게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 모리아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시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땅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로 가라는 거예요. 예, 저는 약간 의아한 게 아직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지 않는가? 그런 좀 묵상 중에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 5%가 부족하구나. 뭔가 5% 부족하다. 근데 이거는 굉장히 독자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라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이고 생명의 하나님께서는 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죠, 사실은. 여러분 CNN 방송에 아실 거예요. 안경택 시커멓게 쓰고 있는 그 레리 킹, 이 인터뷰 토크쇼의 진행자 레리 킹이 어느 잡지와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보니까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이 부분을 배웠대요. 주일학교에서. 근데 자기는 굉장히 충격을 먹었대요. 충격을 먹고 그 충격이 평생을 가도록 지워지지 않고 지금은 뭐 교회를 안 다니. 그분이 7번을 이혼하고 8번을 결혼했어요. 돈을 많이 벌고 이렇게 유명하고 하니까 7명의 여자와 8번을 결혼했는데 교회를 안 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든 지금 70대 중반인데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이 장면은 왜 어릴 때 배웠지만은 평생을 두고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자기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렇게 인터뷰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나 이상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황당한 요구입니다. 사실은 100살에 낳은 아들인데 자기는 됐다 그랬죠. 이스마엘 그 여종의 첩에서 낳은 아들이나 좀 잘 보살펴 주십시오. 저는 만족합니다 했는데 굳이 하나님께서 그 늙은 아내를 통해서 준 아들을 또다시 뺏어가겠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마도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또 다른 의미가 있나 이해하기 위해서 밤새 뒤척이면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 아마 밤 사이에 지난 50년 동안 자기를 이끌고 여기까지 올 수 있게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뭔가 그 뜻을 찾으려고 애썼을 거예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잠을 잘 잤다 못 잤다 이런 말은 없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곧바로 떠날 짐을 꾸렸습니다. 여기 보면 성경에 아브라함이 아무런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특이한 것은 조금도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이 귀한 아들이지만 누구에게 가장 귀한 아들입니까? 아내 사라. 엄마가 아들에게 더 애착이 큽니다. 아내한테는 한마디도 상의도 안 해요. 한마디도 상의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완전 이혼감입니다. 이혼감. 이 당장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그리고 번지에 쓸 나무를 쪼개서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으로 바로 향했습니다. 둘러도 가지 않았습니다. 3일을 걸을 갔습니다. 이 와중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더 이상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어요. 아니 왜 그러는지 설명이라도 해주시면 마음이 편하고 좀 가라앉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무슨 말씀하실 때는 여차저차 저차차 자초지종을 전혀 설명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여행의 목적, 그 숨은 가서 뭘 할 건지 아는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습니다. 이 일행 속에서.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 보면 3일 길을 가서 멀리 모리아 그 땅이 보이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기다리라고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여기 아이 하니까 애처럼 보이는데 원어에는 청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예배하고 우리가 돌아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오늘 보시면 첫째 이해되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어떻게 했어요? 즉각 행동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주님 되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나인지 아니면 하나님인지를 알 수 있는 순간은 위기와 고난의 순간이에요.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여러분. 내가 삶의 주인일 때는 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면 절망하든지 아니면은 죽을 똥 살 똥 힘을 다해서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내 기준과 세상 기준으로 뭔가 해결하려고 끝없이 노력을 해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평안도 사라지고 불안이 오고 염려도 오고 두려움으로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뭔가 마음이 피폐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사람, 인정하게 되면 이 내 인생이 내게 아니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그러면 고난이 닥쳐도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분이 뭔가 해결을 해주시겠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을 알기 때문에 번민과 괴로움이 잦아들게 됩니다. 예. 고난의 순간에 물론 믿음이 있는 사람도 다 놀래요. 안 놀랄 수가 있습니까? 다 놀라죠. 그렇지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고 바라보면 그때 평강이 오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은 마음에 절대 평강 있습니다. 그렇지만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곧 회복합니다. 예, 그런 회복에 절대 평강이 저와 여러분께 함께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오늘 보시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간 거예요. 예배하고, 여기에 예배하고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하나님께서는 가서 번제를 해라. 번제가 물론 예배지만 당시에는 제사지만 예배라는 단어를 씁니다. 종들에게 예배를 하러 가겠다.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예, 말씀에 민첩한 행동으로 순종했을 뿐 아니라 예배가 뭡니까? 주님이 이루실 일을 잠잠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도저히 나에게는 받아들이기 어렵더라도 믿음의 사람은 무엇보다 예배의 자리로 나옵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실마리가 풀리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셋째로 아브라함은 보십시오, 계속 말을 안 했죠. 그런데 첫 마디의 말이 믿음의 말입니다. 믿음의 말을 했어요.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은 종들에게 우리가 돌아오리라,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에게 돌아오리라고 했습니다. 가서 내가 돌아올게, 아니면은 그냥 예배하고 돌아오겠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라는 표현은 굉장히 의미 있는데 이 말은 이삭이와 함께 돌아오겠다는 약속입니다. 뭐 그냥 거짓말을 했을까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을 번제물로 올려드리라고 했는데 어떻게 다시 함께 내려온다고 이렇게 장담을 합니까? 이삭을 다시 살리실지는 어떻게 하실지는 전혀 몰랐겠죠. 그 아브라함은 그렇지만 그의 입술로 절대적으로 선하신 하나님,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라 아내는 나이가 많아서 죽은 것 같은 태에서 이미 죽었죠. 자궁의 생식 기능은 다 죽었는데 그 태에서 생명을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실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영원하신 그 하나님,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들을 번창하게 하신다는 약속을 믿고 붙던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우리가 함께 돌아오리라 그 말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나 고난을 만날 때 무엇보다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는 입을 닫고 민첩하게 행동으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그리고 입은 어디였습니까? 담대한 믿음을 선포하는 데 쓰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시험에 응답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오늘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는, 제공하시는,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인데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맛보게 하십니다. 오늘 이제 본문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번제나무를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게 합니다. 이삭에는 이제 그 번제 제물로 바치질 예정이죠. 자기가 죽을, 그 불태워 죽을 나무를 등에 지고 모리아의 산 위로 올라가는 이삭의 모습은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 자기 등에 번제할 나무를 지고 가는 이삭, 그 앞에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아브라함이 산을 올라갑니다. 어떤 마음이었겠어요? 그동안 숱한 예배와 번제를 지켜봤던 이삭의 마음에 의문이 생깁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딱 돌 짓고 직격탄의 질문을 해요. 이 질문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 이게 대단한 답변입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이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흘러나오는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우리는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들과 딸이에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면 부모가 열심히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큰일 났다고 주저앉는 친구들과 일터의 직장의 동료들, 그리고 또 문제가 있는 자녀나 집에 있는 자녀들이 밖에서 무슨 일을 당하고, 아니 이제 어떻게 하면 좋죠? 이렇게 물어올 때 여러분이 담대하게 대답하는 그런 답변 한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런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일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것, 또 가장 적합한 것을 예비하십니다. 그 가장 좋은 것이 내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것과는 다를 수가 있어요. 예.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이 이제 모리아의 그 산 위에 하나님이 일러주신 곳에 이르러 제단을 쌓고 나무를 장작을 쫙 벌려놓고 아들 이삭을 결박해서 제단 나무 위에 올려놓습니다. 이 과정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이삭이가 반항을 했다거나 무슨 불평을 쏟아냈다거나 비명을 질렀다는 이야기도 없어요. 우리가 알듯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순순히 아무 말 없이 순종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뭐 힘으로 125세 정도 되는, 120-30세 되는 노인하고 이제 막 20세를 넘은 청장년하고 힘을 겨루면 누가 이기겠어요? 이삭이가 당연히 손으로 딱 막으면 아브라함이 그냥 비틀비틀하다가 넘어지죠. 그러나 반항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에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삭이가 가장 순종하는, 온유의 순종의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들 것만큼의 의욕도 없이 아버지 이삭의 아버지의 사랑에 절대적인 신뢰가 없으면 이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또 늦게 낳은 자식이니까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었고 그 믿음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같이 이렇게 연결이 된 겁니다. 저는 그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저와 여러분에게 다 함께 주어지기를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는 자들은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음의 벼랑 끝에서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 히브리서에 보면 믿음으로 탁 따랐지만 그걸 보지 못하고 탁 죽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아들을 잡으려고 할 때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아야 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했는데 뭔가 5% 부족했던 거예요. 그 부자 청년 이야기 나오던 부자 청년. 모든 것을 다 했는데 너의 그 재산을 다 나눠주고라 하니까 근심하며 슬퍼하며 주님을 떠났더라. 그런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칼든 손을 멈추게 한 바로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보니 바로 앞 수풀에 한 수량이 뿔이 걸려있네. 수량이. 아니 산에는 요즘은 뭐 산에 가면 야생동물이 없지만 다 잡아먹고 환경도 안 좋아서 그 옛날에는 야생동물이 많았습니다. 여우도 아니고 염소도 아니고 토끼도 아니고 또 양이면 암양도 있고 수량도 있겠지만 암양도 아니고 하필이면 수량. 수량이 이 번제하는 제사에 쓰는 제물이거든요.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게. 앞뒤 전우자우 꽉 막혀서 인생이 끝난 것처럼 보였는데 이렇게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에게는 솟아날 구멍이 생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인생의 위기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요셉은 위기를 겪지 않고 총리가 됐어야죠. 이게 탄탄대로를 그러면서 안 그랬잖아요. 계속 위기와 위기와 더 심한 위기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걸 통해서 훈련시키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절망적이고 망하고 나는 이제 죽었네 그런 길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연단이고 더 큰 기회의 문이 열리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대하는 태도가 믿음의 사람은 달라야 합니다. 믿음으로 버티고 기도하고 끝까지 버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기회가 나오는 겁니다. 다니엘과 친구들이 그랬고 에서더와 모르드개가 그랬습니다. 그 장대 위에 누구의 목이 원래 걸릴 예정이었습니까? 모르드개. 에서더의 그 삼촌 모르드개가 걸릴 예정이었는데 나중에는 그 장대 때문에 그 계략을 쓴 그 악한 그 바사의 그 관리가 걸리지 않았습니까? 이 셀 수 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다음 주에 이곳에 오셔서 신앙 간증을 하시게 될 뉴욕 곰탕의 김유봉 장로님도 이 이민의 그 뉴욕의 맨하탄의 그 힘든 각박하고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 4, 50년간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 분이에요. 여러분께서 많이 초대하셔서 우리 교회에 안 나오시는 분도 다 초대, 듣기 힘든 간증입니다. 예, 오셔서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렇게 해서 우리 아브라함이 선포하고 만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무엇보다 나를 여러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라는 이레의 단어 자체가 보다, 본다라는 단어인데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이게 내다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앞날을 미리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알 수 있습니까? 요즘 미래학자 그리고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점쟁이들이 돈을 얼마나 많이 벌어요. 그거 다 미래가 궁금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가 미래를 모르거든. 미래를 알면은 내일 일어날 일을 알면은 여러분 금방 억만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 복권 번호 알면은 그걸 맞춰 사면 되잖아요.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항상 세심히 살펴보십니다. 시편 139편 1절 3절을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화면에 나오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멘.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아시고 나를 살펴보십니까? 그것은 누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가 다 외우고 아는 구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의 예수님의 생명을 줄 만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누구보다 더 잘 아시며 나의 미래까지 다 살피시고 예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누리는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아시냐면 나를 지으시고 가장 선하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이걸 아셔야 돼요. 부모님보다 더 잘 아시고 배우자보다 더 잘 알고 나의 자녀보다 그리고 가장 친한 세상의 친구보다 심지어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 예. 이걸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수긍하고 따를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하는 믿음의 기반이에요. 둘째, 하나님은 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비하시는 분입니다. 이와이래 하나님 이삭에게 번제나무를 치고 산에 오르는 그 시각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다른 안 보이는 쪽에서는 경사 쪽에서 수장 한 마리가 같은 곳을 향해서 길을 가게 하셨어요. 그 수장이 수풀에 머리에 걸리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동네를 훤히 알고 거기가 자기가 태어난 곳이고 매일 다니던 길이에요. 그리고 번제 장작단을 쌓고 칼을 들어 아들을 내려치는 순간에 하필이면 또 그때에 거기에 수풀에 평상시에 잘 다니고 안 걸리던 그곳에 하필 그곳에 뿔이 걸려서 못 움직이게 됐습니다. 이게 우연인가요? 하나님을 믿는 이에게는 일어나는 모든 선한 것이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의 계획이자 예비하심입니다. 남들은 그래요. 아유, 운도 좋네. 예, 운도 좋네. 저도 여기에 온 걸 보고 많은 분들이 하늘에 별을 땄네. 어떻게 운이 그렇게 좋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으세요. 저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녀를 위해서 움직이시고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눈에는, 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자녀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시작.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아멘. 우리 눈에, 내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마음에 생각나지 않아도 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하나님이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합당한 것으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시고 계심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 절대적으로 사랑하시고 또 변치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셋째는 예비하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복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준비하십니다. 수장의 그걸 보고 이제 재물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이 그 땅을 어떻게 불렀어요? 여호와 이레라는 이름을 이제 아브라함이 붙인 이름입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예비하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 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3일 동안 아들을 데리고 산으로 향하는 그 긴 기간은 침묵의 시간이에요. 침묵에 한마디도 말이 안 나옵니다. 아마 잠을 못 잤을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인생의 시간, 터널 같은 시간이 항상 있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직장에 다니다가 어느 날 일자리를 잃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또 사업이 잘 돼서 돈을 잘 벌다가 돈 문제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낼 때가 있어요. 건강을 과신하고 자랑하다가 갑자기 건강이 무너진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부부관계라든지 자녀 때문에 인생의 절벽을 경험하고 계실지도 몰라요. 이 낭떠러지, 인생의 이 낭떠러지 끝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은 절망적인 마음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위기의 순간은 믿는 이에게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반전의 시간입니다. 저도 20여 년 전에 한국을 떠나올 때 제가 뭐 잘린 게 아니에요. 이게 파이어 된 게 아닙니다. 신문사에서. 근데 마음속에 하나님은 안 믿었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알고 있었어요. 마음속에 계속 떠나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을 정말 아브라함처럼 왔는데 오기 전에 2주 동안 잠이 안 왔어요. 잠이. 근심과 어떻게 될 건지 걱정과 잠이 안 왔습니다. 그렇지만 왔더니 신실한 믿음의 아내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를 해놓으셨어요. 오자마자 제가 일주일도 안 돼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40이 돼서 그러니까 그걸 경험하니까 아, 하나님의 인도하심, 예수님을 따르면서 거기에 대한 믿음이 쌓이게 됐어요. 그래서 40이 돼서 이렇게 사업을 다 접고 이 길을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우려와 걱정을 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20대 젊었을 때 공부를 해서 30대 해서 경험을 쌓고 40이 되면 이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가야지. 너는 너무 늦었어. 이번 목사님과 장로님들까지도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거죠. 인생을. 그 힘든 시간 믿음으로 기도할 때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게 신앙의 길이에요. 예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축복된 시간, 그것이 인생의 위기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위기와 고난은 도리어 우리 믿는 자에게는 축복의 시간입니다. 축복이 예비되는 시간이에요.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에 인생에 가장 고통스럽고 혼란스러웠을 시간에 끝까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30초만 안 늦었어도 하나뿐인 아들을 죽인 존속 살인. 그렇지만 하나님은 스탑, 거기서 스탑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을 보일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데 그가 이 3일간의 인생의 가장 아마 농도가 깊은 뼈를 녹이고 잠을 못 잤을 그 경험을 두고 그것을 주시고 그런 힘든 시간을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어요? 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우리 레리 킹이 했던 것처럼 평생을 두고도 나는 이해할 수 없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이런 고통을 주다니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랬더니 그걸 두고 그 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간증이 된 거예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렇게 했다고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 부활하기 전까지는 3일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3일. 그죠? 이 3일간은 가장 어두운 저주의 날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랬어요. 특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과 그 많은 무리들에게는 이만큼 고통스러운 시간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가장 처참하게 돌아가시고. 그리고 얼마나 혼란스럽고 그렇겠어요, 생각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그렇지만 그 시간은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이 예비되었던 결정적인 승리의 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음부에 내려가셔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시간이었어요. 어둠과 고통이 깊을수록 하나님이 예비하신 역사가 여러분 삶에 가까이 왔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장 힘든 상황에도 꺾이지 않는 믿음으로 행할 때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16절에서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6절, 18절. 16절, 18절입니다. 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예비하신 모든 그 하나님 축복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실현되고 누리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복을 천하 만민에게 나누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에 응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아브라함처럼 친한 친구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와 우리의 믿음의 자손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전하는 또 가장 귀한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예.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예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우리에게 인생에 닥치는 파도가 끝없이 계속 옵니다. 종류가 다를 뿐이죠. 그 모든 풍파를 헤치고 나아가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고 우리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눈동자처럼 보시며 우리의 나아갈 길과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에 맞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가장 선하신 것으로 예비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